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8일 북한과의 협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북한으로부터 잠정적으로 긍정적 신호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 대표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 전까지는 협상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은 이 문제를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첫째는 자신이 전에 말했듯 어떤 대화를 위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북한과의 본격적인 핵협상에 앞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틸러슨 장관은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케냐, 지부티, 차드,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의 이번 방미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 실장은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우선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를 위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단계까지 와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전달한 북한의 메시지는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과 의지를 전달하는 게 핵심이라며 아직 세부적 얘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방미 첫 일정으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과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8일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한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제는 북미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중국의 주요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양측이 동계올림픽을 통해 기회를 잡고 긴밀한 접촉을 통해 한반도의 완화기류를 불어넣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미 양측이 대화와 접촉을 진행하고 각국은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판 재개 추진에 힘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왕이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무역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세계와 시대의 무역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미국 비디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자들을 만나 비디오 게임이 총기 폭력 사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영화가 총기 난사 사건 등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미국의 보수파 인사들도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비디오 게임 업계 측은 연구결과 비디오 게임과 폭력 사태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남부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범인이 총기를 난사해 17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호의적으로 보는 미국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전역의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선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대답은 87%로 지난해 최고 기록 85%를 뛰어넘었고 중국은 호감도가 53%였는데요. 1989년 태난먼 사태 이후 호감도가 절반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인의 나이나 지역,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골고루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이 미국의 경제적인 위협으로 떠올랐을 때를 제외하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항상 높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정치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사안들이 있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또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호감도가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해 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북한이 꼽혔었는데요. 북한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11%로 조사 대상 21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6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밖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는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함흥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노래하는 조지 마이클의 Faith 들어보시죠. Well, I guess it would be nice if I could touch your body. I know not everybody has got a body like you. But I gotta think twice before I give my heart away. And I know all the games you play because I play them too. Oh,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 to go for faith. I got to have faith, the faith, the faith. Baby! I know you're asking me to stay. Say please, please, please don't go away. You say I'm giving you the blues. Maybe. You mean every word you say. I can't help but think of yesterday. And I know who tied me down to the lover boy rules.
Before this river becomes an ocean. Before you throw my heart back on the floor. Oh, baby, I'll reconsider my foolish notion. Well, I need someone to hold me, but I wait for something more. Yes, I gotta have fait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문건에 서명합니다. 일부 국가는 면제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나머지 11개 회원국이 칠레에서 합의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추문이 다시 관심을 모으면서 일본 야당이 의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요?
네, 수입 철강 제품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의 10%씩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문건에 8일 서명합니다. 이번 조처는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을 지난주에 미리 공개했었습니다.
네, 이 백악관이 7일 이 서명과 관련한 배경 설명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만한 발언도 했는데요. 일부 국가에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And there are potential carve-outs for Mexico and Canada based on national security and possibly other countries as well based on that.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 멕시코와 캐나다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과정을 근거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뭐 면제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이 추가로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조치에서 일단 면제시키고 이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추이에 따라서 면제를 철회할 수 있는 걸로 설명했습니다. 이 면제 조치는 30일 동안 효력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전했는데요. 나프타 개정협상의 진전을 봐서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계획을 공개할 때만 해도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미국 철강, 알루미늄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후 캐나다와 호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로부터 관세부과 예외 요청이 이어졌는데요. 다음 날 백악관은 후속 브리핑에서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렇게 한 발 물러난 배경이 뭘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계속 나왔고요. 정부와 백악관 안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던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라고 주요 매체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무역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을 더 진전시키지 않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고요. 또 고율 관세 계획을 극력히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사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예, 또 짐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동맹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가 있다면서 유연성을 호소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예. 자, 일부 국가의 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안보상의 이유가 관세 부과의 근거였는데요.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오히려 미국의 안보 증진에 역효과를 내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 관련법의 근거에서 미 군산업 복합체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미국 항공사와 방위산업체들의 매년 상당량의 알루미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의 방위 비용을 스스로 높이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죠.
네.
예,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7일 일부 국가의 면제 가능성을 밝히면서 국가 안보에 근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근거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도 자국이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일정에 신경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에 공개된 지난주부터 계속 외교부와 상무부 논평 등을 통해서 반발해왔는데요. 8일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大概是八大以来 在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的政协领导之下
네, 왕 부장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현장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은 올바른 해법이었던 적이 없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중국에 대한 적대적 조치로 규정했는데요. 통상 현안에 대한 잘못된 처방을 내리면 모두에게 피해가 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은 이에 대응할 거라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도 강조했는데요.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중국과 미국이 양국 국민에 대한 책임과 함께 세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왕 부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 다자간 무역 공동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합의안 서명식 소식 살펴보죠.
네,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나머지 11개 회원국이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8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 CPTP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TPP 탈퇴를 선언한 후에 나머지 11개 나라가 만든 경제 공동체인데요. 캐나다, 일본, 칠레,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자, 이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TPP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역점 사업인데요. 하지만 보호 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좌초될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이후 일본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 TPP 회생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이어졌고요. 명칭도 TPP에서 CPTPP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미국이 빠진 채 나머지 회원국들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서 지난 2월에 뉴질랜드에서 최종 협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요. 헤랄드 무노즈 칠레 외무장관은 8일 이번 협정은 보호주의적 압력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빠졌으니까 협정 내용도 당연히 수정이 필요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TPP는 이 회원국 간에는 공산품과 농산품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금융, 의료 분야 등 모든 품목에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목표로 했는데요. 새로운 CPTPP 협정에 따라서 일본은 모든 무역 품목의 95%를 그리고 나머지 10개 나라는 99% 이상 관세가 철폐됩니다. CPTPP에는 미국이 당초 TPP에 요구했던 내용은 삭제됐는데요. 미국은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TPP에 추가할 걸 요구했었습니다.
네, 자, 이 CPTPP의 경제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네, 11개 회원국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 교역의 약 13%, 10조 달러로 5억 명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미국이 포함되게 되면 교역 규모는 전 세계의 40%에 달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이 다시 복귀할 여지도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스위스에서 TPP는 끔찍한 협정이라면서 만일 더 좋은 협정을 만들 수 있다면 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 등은 이를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이제 막 합의를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는 실현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은 CPTPP 회원국이 아닌가 보네요.
네. 한국은 지난 2013년에 이 TPP에 처음 관심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줄곧 미온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8일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서 연내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CPTPP는 언제 발효가 됩니까?
네, 각국의 비준이 필요한데요. 과반수인 6개 나라가 비준하면 발효됩니다. 회원국들은 내년에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CPTPP 서명식이 열린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CPTPP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 야당이 의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 참의원이 8일 예산위원회 등을 열어서 주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의사 일정을 보이콧, 참가 거부하면서 파행 운영됐습니다. 민진당, 희망의 당, 입헌민주당, 자유당, 사민당, 공산당 등 6개 야당이 전면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집권자민당과 친여 성향의 정파들만의 단독 의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자, 야당들이 일제히 의회를 못 열겠다고 나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추문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정계를 뒤흔들면서 이 총리 사퇴론까지 나왔다가 10월 총선에서 연립 여당이 이기면서 야베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뒤에 수그러졌던 이 추문인데요.
예?
예, 정부가 이와 관련된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문서들을 조작한 사실을 이달 초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면서 야당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추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사학재단인 모리모토 학원이 소학교를 지을 용도로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인데요.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 여사가 즉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 재단을 돕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추문 핵심입니다. 아는 사람이 나라 땅을 싸게 사도록 총리 부부가 나서서 특혜를 줬다는 건데요. 최근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의회 측에 관련 문서에 적혀있던 특례라는 문구를 모두 지운 채 총리실 측이 자료를 제출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예, 자, 총리실이나 일본 정부는 이렇게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욱이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들이 말을 조금씩 바꾸면서 의혹을 더 키우는 상황인데요.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관련 보도 직후에 진상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관련 문서 원본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나중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예.
예, 집권 자민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의 등을 돌리는 고위 인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베 총리의 등을 돌리는 사람들 누굴까요?
네,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이 아베 총리와 정부 공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기시다 회장은 문서 조작이 있었다면 용서할 수 없다. 의혹이 나오는 만큼 재무성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한반도 상황으로 논의할 것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면서 의회의 공전의 책임을 정부와 아베 총리 측에 돌렸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플로리다 주 하원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릭 스콧 주지사가 서명하면 해당 법안이 발효됩니다. 플로리다 주가 전일 일광 절약 시간제 시행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하원이 드디어 이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군요.
네, 7일 하원에서 표결이 있었는데요. 찬성 67대 반대 50으로 통과됐습니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공공안전법,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해당 법안은 앞서 5일에 이미 상원에서 통과됐고 이제 릭 스콧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네, 자, 이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먼저 총을 살 수 있는 나이를 종전 18살에서 21살로 올렸습니다.
예. 자, 지난달 14일에 발생한 이 플로리다의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18살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예.
법안은 또 총을 살 때 3일 동안 이 대기 기간을 두도록 했는데요. 총을 사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더글러스 고등학교 사건의 계기로 교사를 무장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경찰이나 군 경험이 있거나 고등학교 학군 후보생, 그러니까 이 JROTC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만 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교직원 가운데 교육부 허가를 받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무장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써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교직원 무장을 허용하는 여섯 번째 주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교사 무장 방안을 두고 그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찬반 양론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플로리다주에서도 이 교사 노조는 이 방안에 반대하고요. 학부모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교사 무장 방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콧 주지사는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법안에 또 그 밖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네, 논란 많은 범프스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 이 범프스탁이라면 소총을 개조할 때 쓰는 부품이죠?
맞습니다. 이 범프스탁을 쓰면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 이 범인이 이 범프스탁을 쓴 소총을 사서 이 희생자가 많이 나온 뒤로 이 범프스탁 금지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안은 또 그 밖에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법기관이 총을 뺏는 것을 쉽게 했고요. 또 정신질환 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면 AR-15 같은 이른바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방안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는데 이 릭 스콧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까요?
글쎄요. 스콧 주지사는 7일 기자들에게 법안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검토하고 나서 또 총기 난사 희생자 가족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주지사는 이제 9일 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 이 총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논의는 무성한데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 플로리다주에서 나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이 플로리다주가 연중 일광 전략 시간제를 시행하는데 한 걸음 다가갔다는 소식이군요.
네, 플로리다주 상원이 최근 일광 절약 시간제를 연중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햇빛 보호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를 릭 스콧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플로리다 주 하원은 해당 법안을 이미 지난달 2월 14일에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참고로 플로리다주는 1년 내내 따뜻한 햇볕을 볼 수 있어서 선샤인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예. 자, 이 일광 절약 시간제라면 영어로 Daylight Saving Time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흔히 Summer Time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예. 이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인데 이 낮 시간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바로 오는 일요일에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서머타임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11일 새벽 2시를 기해서 시작됩니다. 이 시각에 맞춰서 시침을 1시간 당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바뀌면서 햇빛이 남아있는 낮 시간이 1시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 일광 절약 시간제 미 전역에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하와이주 전역과 애리조나주 대부분은 썸머타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 공교롭게도 썸머타임이 미국에 도입된 것이 올해로 100년을 맞았는데요. 일광 절약 시간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였던 지난 1918년 3월 19일에 연방 정부가 도입했습니다. 썸머타임은 처음에는 4월과 10월 사이에 유지되다가 점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2007년부터는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서 11월 첫째 일요일에 해제되죠.
예. 자, 그럼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까요?
대략 70개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과 일본, 한국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일광 절약 시간제를 두고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인위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하면 이 단기적으로 수면 장애나 이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썸머타임이 에너지 절약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일광 절약 시간제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한편 이 플로리다주의 햇빛 보호 법안은 릭스코 주지사가 서명한다고 해서 바로 발효되는 게 아니고요. 연방의회에서 플로리다를 예외로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피오이드라고 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뜻하는데요. 이 오피오이드 남용 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2017년 3분기에 미국 45개 주, 45개 주의 응급실에 들어온 오피오이드 남용 환자 수가 2016년, 그러니까 한 해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30% 증가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9,100만 건에 달하는 응급실 방문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약 14만 2천 건이 오피오이드 남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오피오이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인가요?
네, 이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의 한 종류인데요. 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진통제보다 효과가 더 좋은데요. CDC는 오피오이드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하지 않은 통증을 누그러뜨려서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심각한 통증이나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진통제인 펜타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약물인 헤로인도 오피오이드에 해당하죠.
예, 이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이걸 너무 많이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마약처럼 중독되고요. 또 이 중독이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오피오이드는 원래 이 의사 처방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복용해야 하는데 이 강력한 진통 효과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또 환각을 위해서 이 불법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또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기간을 조사한 CDC 통계를 보면요.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였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91명이 이 처방 진통제나 헤로인 같은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CDC의 앤 슈체 소장은 오피오이드 남용이 지속적으로 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긴급 상황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오피오이드 남용 실태가 지역별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이 중서부 쪽이 심각한데 거의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서부 위스콘신주가 109%나 증가한 것이 눈에 띄고요. 서부는 약 40% 늘었습니다. 서남부는 20%, 동남부 14%, 그리고 동북부는 21% 이상이 늘었습니다. 해당 건수가 줄어든 곳은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뉴햄셔였습니다. 슈체 CDC 소장은 모든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이 응급실에 온 사람들만 계산한 것으로 생각하면 실제 환자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오피오이드 남용 건수가 이 지역에 따라서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CDC 보고서는 정확한 원인을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엔슈체 CDC 소장은 강력한 진통제로 이 사용이 늘고 있는 펜타닐의 공급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남용이 크게 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이번에 공개한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 기금을 늘리는 등 오피오이드 대책 마련을 지역의회에 촉구할 것을 보건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오피오이드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말에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이 조처에 따라서 연방기금 집행에 있어서 주정부의 재량이 커졌고 저소득층 의료보험이 이 오피오이드 중독치료 비용을 지급해주는 등 일부 보건 관련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예.
또 그 밖에 관련 부서가 오피오이드 대체에 필요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오피오이드 중독자가 원격 치료를 받거나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이 치료와 관련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를 정말로 원한다면 나에게 오라고 노래하는 존 뉴먼의 Come and Get It 들어보시죠. I have been crazy, but that's just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동양 문화에 정통한 미국 작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비롯해서 많은 명작을 발표한 펄벅 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펄벅 하면 중국을 소재로 한 장편을 쓴 작가라는 점을 떠올리는데요. 네. 바로 소설 대지가 중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죠. 자, 그런데 펄벅은 어떻게 해서 중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펄벅은 1892년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압살롬 사이덴 스티커와 캐롤라인이었는데요. 이들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잠깐 미국에 들렀던 해인데 이때 펄벅이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펄이었습니다.
네, 펄, 진주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예.
생후 3개월 때 가족은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펄벅이 거의 40년 동안 중국에서 살게 된 거군요. 자, 오래 살았어도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방인으로 있었을 텐데 이 펄벅의 생활 환경은 어땠습니까?
펄벅과 그 가족은 중국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이 어린 펄은 중국 아이들과 함께 놀고 친구 집에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중국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문화를 배우게 됐고 영어와 중국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자, 교육은 어떻게 받았을까도 궁금하네요.
펄의 교육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가정교사를 들여서 그 외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읽기와 쓰기는 물론 공자의 가르침이라든지 중국과 아시아 역사 등도 같이 배웠죠.
예, 그럼 대학 교육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1910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버지니아의 린치버그에 있는 랜돌프 맥콘 여자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마친 펄은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존 로싱 버그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펄 버그로 바뀌었군요. 이 남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남편 존은 농업을 공부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존은 나중에 중국 농업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됐죠. 이들은 결혼하고 중국 북부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로 가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선교 생활을 하는 거죠.
예.
가난한 그곳 중국인들의 삶은 나중에 펄벅의 여러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됐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첫 딸이 장애가 있었다죠.
네, 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1920년에 난 첫 딸 캐롤이 지적 장애인 희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펄은 특수 교육을 위해서 캐롤을 미국 뉴저지로 보냈습니다. 펄벅은 어린아이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으로 무척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캐롤 때문에 엄마가 위대한 작가가 됐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
펄은 딸의 특수교육비를 대기 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책을 써서 돈을 좀 벌자. 그래서 이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 동풍, 서풍, 이스트 윈드, 웨스트 윈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자, 이 소설은 서양에 대해 배워가는 한 중국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정작 펄벅을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건 그 다음 작품이었다지요.
맞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펄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began to write, not having anything else to write about. I only knew China.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아는 거라곤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작은 대지였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왜 여러분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느냐, 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에 흥미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안 쓰면 내가 써보겠다. 그래서 나온 게 대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대지, 즉 Good Earth는 왕릉이라는 한 가난한 중국인과 그 부인 오란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31년과 32년에 미국 최고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됐죠. 펄벅은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1932년의 펄벅은 대지의 주인공 왕룡이 죽은 뒤 아들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아들들 선스를 펴냈습니다. 3년 후에는 중국 혁명기에 살았던 손자 왕유안의 이야기 분열된 집을 펴냈습니다. 이 소설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옛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대에 걸친 세 소설을 다 합쳐서 대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
1937년에는 대지가 영화로 만들어져 여러 부분의 오스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데 대지가 어떤 점 때문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펄버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Now you couldn't imagine anything less interesting to Americans.
미국인들에게는 대지 이상 흥미로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은 대공황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설 대지는 미국인들에게 더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위로였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펄벅이 첫 작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인이라면 영화에서나 잠깐 보던 그런 이미지가 전부였습니다.
예.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속의 이미지가 참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예.
펄벅은 중국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을 읽은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 같고는 전혀 다르구나 이런 점을 깨닫게 됐죠.
예. 40년 가까이 중국에서 산 펄벅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펜실베이니아에 정착을 했는데 그의 후반기 삶은 어땠습니까?
펄벅은 자신의 소설을 많이 출판해준 R.J. 왈시와 재혼을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동부에서 그린힐스라는 농장을 구입해서 살면서 신문과 잡지에 글을 쓰며 보냈습니다. 펄벅은 전쟁, 정치, 종교, 인간평등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펄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슬픔 중 하나는 재산을 잃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든 다시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명석한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건 슬픈 일입니다.
펄벅의 사상에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펄벅은 미국 흑인들의 민권을 옹호했고 또 여성의 권리 등도 옹호하는 글을 쓰고 강연도 했습니다. 펄벅은 모든 인종이 서로를 존중할 때만이 세계 평화가 온다고 주장을 했죠. 또 펄벅은 미국에서 많은 강연을 다녔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펄벅은 또 이 복지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네.
2차 대전으로 혼혈아, 고아들이 많이 있던 시기였는데요.
맞습니다. 펄벅은 1941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세계 각지의 어려운 혼혈아들을 도왔습니다. 펄벅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들을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을 따지지 말고 입양을 하라고 권장을 했죠. 펄벅 자신도 두 명의 혼혈아를 포함해서 일곱 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네. 또 펄벅은 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도 쓰고요.
맞습니다. 1963년도에 19세기 말부터 해방 때까지 한국 근대사 격동기에 살아간 한 양반 가족 4대 이야기를 쓴 소설이죠.
자, 그리고 1964년에는 한국에서도 이 펄벅 재단이 설립되죠. 이 재단을 통해 많은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 입양되고요. 1968년에 나온 새해라는 소설이 바로 이 한국 혼혈아를 소재로 한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네요.
맞습니다. 펄벅은 80세 되던 1973년에 타계했는데요. 집 근처에 안장이 됐습니다. 이 세계 각지의 문화를 보호하고 편견을 없애려는 작가의 정신은 국제 펄벅 재단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동양 문화에 정통한 미국 작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비롯해 많은 명작을 발표한 펄벅 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잠도 못 자고 내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힘이 달리고 지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burn out. To burn out. To burn out. To burn out. 이 표현은 에너지가 소진하다는 뜻인데요. 지치다 또는 체력이 고갈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 keep working too much, your body is gonna burn out. 계속 과로하면 몸이 지쳐버릴 거야. You should rest when your body is burning out. 체력이 고갈되는 중에는 휴식하는 게 중요해. When I burn out,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몸이 지쳐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오늘 내용 복습해볼까요? My body is slowly burning out because I'm working too much. When I burn out, I have trouble waking up in the morning. I should get some rest. 오늘은 to burn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니퍼 로페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 품에 안겨있는 이 밤을 기다렸다고 노래하는 Waiting for the Night 들려드리며 전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ould be here in my arms waiting for tonight.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방글라데시 수사기관은 미국 정부와의 동반자 관계에 힘입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미국의 마시아 버니케트 방글라데시 주재 대사는 2018년 2월 22일 통합 DNA 인덱스 시스템 훈련반 졸업식에 주요 내빈으로 초대됐습니다. 이날 다카시 경찰국 범죄수사요원 21명은 코디스 DNA 데이터베이스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버니케트 대사는 미국이 마련한 코디스 소프트웨어를 방글라데시 국립경찰에 정식으로 인계했습니다. 이 장비는 방글라데시 경찰 검사소의 신원 확인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됩니다. 코디스는 범죄 수사와 컴퓨터 기능을 배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DNA 분석가들은 코디스를 이용해 검색하고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과 다른 범죄 현장, 범법자들, 체포된 자들의 DNA를 비교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또 집단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방글라데시 CID 총장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국제범죄수사지원계획과 연방수사국은 미국의 대테러국 예산을 이용해 방글라데시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장비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코디스 소프트웨어를 기증하고 일주일 동안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수석 내빈으로 참석한 버니케트 대사는 코디스가 범죄수사대에 방글라데시의 법치를 강화하고 증진하는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디스는 의견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결론을 제시하며 용의자의 유죄와 무죄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버니케트 대사는 코디스가 추측이 아니라 확실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는 수사관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니케트 대사는 방글라데시 국민을 더욱 잘 보살피기 위한 이 같은 장비의 활용에 시간과 에너지를 바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에 추가로 보태지는 이 기술은 방글라데시의 범죄 수사 제도를 대폭 개선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버니케트 대사는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